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에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이었고 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 두 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 번 선물을 보내므로 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는 혈연 관계나 지연 관계로 생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겐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여겼고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철학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연결시켜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었고 로마에 있든지 빌립보에 있든지 구별이 없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시민권이 있는 하늘에서 오시는 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삶으로 그들은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와 너를 분리하지 않고 우리로 연합된 것을 확인하게 해주므로 갈등을 치유하고 끊어진 신뢰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신뢰는 그에게 선물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물을 받는 자신이 아니라 선물을 보내는 빌립보 교회가 유익이라고 합니다. 17절을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선물, 즉 후원금을 보내면 자신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그들의 잔고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학기에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임금이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자기 앞에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게 하지 않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그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답변이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언제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와 우리가 언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임금의 답변도 동일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다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양편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일을 했을 것이고 가정을 꾸렸을 것이고 또 자녀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러한 것들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베푼 것이 마지막 때에 찾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받은 선물이 천국은행 빌립보 교회 계좌에 이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그 선물이 자신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제가 사는 집 사이에는 그 고기를 파는 식당이 여러 집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곳을 지나가면 고기를 굽는 냄새가 제 코를 진동합니다. 가끔 뛰어 들어가서 몇 점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저를 기쁘게 하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어준 선물이 하나님께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채워가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채웠던 것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채웠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게 하셨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반추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자신이 다 채웠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끊임없이 불평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고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나 내일은 어디서 자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들이 장막을 치실 곳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를 찾아가며 누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여기 저기를 찾아 헤매시면서 여기는 물이 없어서 안 돼. 저기는 맹수가 많이 나와서 안 돼. 저기는 돌이 많아서 불편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며 그렇게 열심히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유혹을 수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는 우리를 안아도 주시고 또 때로는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칠흑까지 어두운 인생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크고 작은 인생사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는 말씀으로 구름 기둥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출발할 때와 멈추어 설 때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고 합니다. 영광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제대로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셨다고 생각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본래적인 뜻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모나리자 그림 속에는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영웅교향곡, 운명교향곡 속에는 그 곡을 지은 작곡가 베토벤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연기에는 김연아 선수의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예술가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선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까? 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 그 자체도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 디킨스의 그 희곡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수전노 스크루지 영감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응답받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매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마지 못해서 또 선심 쓰듯이 등에 쥐고 있던 자루에서 뭔가 하나를 던져주시면서 이젠 떨어져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섭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거기에 응답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식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맞바꿉시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얼마를 주면 자식과 돈을 맞바꾸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가 살기 위해서는 꼭 내 자식의 신장이 필요한데 그때 그 신장 정도는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지 않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거나 구해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욕망을 따라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자동차 키 좀 줘보세요. 제가 드라이브해서 고속도로 한번 타보고 올게요. 그러면 아빠가 키를 내주겠습니까? 그런 아들에게는 자동차 키보다 자동차 키처럼 몽둥이로 엉덩이를 예, 많이 때려야 합니다. 또 만약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엄마 나한테 한 1,000만 원만 줘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줄 알게요. 그러면 주겠습니까?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 돈을 주면 1년, 2년은 집을 안 들어올 텐데요. 1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풍성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보령에 갈매못 가톨릭 성지가 있습니다. 1866년 병인 박해 때 제5대 조선 천주교 조선 교구장 그 앙뚜안 다빌리 주교와 그 다섯 명이 그 참수를 당한 곳입니다. 그 갈매못 성지 기념관 입구에 다빌리 주교의 좌우명이 불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끼아 제지 아뚜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 예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생각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 영혼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그 여왕의 교실 마지막 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졸업장을 받은 6학년 3반 24명의 아이들이 그 마녀라는 별명을 가진 그 마여진 선생님에게 그 1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차례대로 말하는 장면은 사뭇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동구라는 아이의 고백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동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선생님,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선생님이 부르시면 무슨 일이든 달려갈게요. 선생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모두 그러했겠지만 특히 동구라는 아이에게 마녀 선생님은 집을 나간 어머니를 가정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고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동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선생님하고 기억을 떠올리면 언제나 마녀 선생님이 기억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마녀 선생님이 여전히 마녀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 아이에게는 언제나 영원한 천사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의 주군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왕으로부터 오랫동안 피해 다녀야 했고 목숨이 오가는 전쟁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그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었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흔들리는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반석이셨고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요새였고 인생의 진창에서 빠져있을 때는 손을 잡고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셨고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셨고 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방패이셨고 짐승에게 그 뿔이 가장 강한 부분이듯이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되어주셨고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산성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단 두 절에 나, 내 라는 말이 모두 11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겠다라고 다메섹으로 가게 될 때에 가고 있을 때에 자기를 찾아와 주신 주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또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므로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신문을 당할 때에는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혹시 찢어서 죽이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지만 그때 하나님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죄수가 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그 배는 문자 그대로 망망한 지중해에 떠있는 이대 편주가 되었습니다.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었고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버려서 노를 다시 저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일 동안 그렇게 계속되어서 해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아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할 수 없을 때에 또 살아날 희망마저 사라지고 없을 때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0절이 이렇게 전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난 삶과 사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그 풍성함을 따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 교회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20절 끝에 있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제 귀에 크게 울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멘은 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에 내용 중에 아멘이라고는 써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 설교를 들으실 때 또 성가대의 찬송을 들으실 때에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그 내용에 동의가 되고 또 그 내용이 확실하다고 여겨지게 될 때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엉뚱한 것을 말할 때나 아무런 의미도 없이 믿습니까? 라고 유도할 때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아멘을 말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아멘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20절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편지의 추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서 아멘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우리 모두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합시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바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읊조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도 읊조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지난 생애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와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때로는 안고 인도하셨으며 그들보다 앞서서 행하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거울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고 우리는 그들의 복사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순종이 참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반석과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용기와 소망을 가집니다. 어린이가 선생님이 나의 선생님이라고만 여겨져도 선생님이 부르시면 무슨 일이든 달려간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지면 또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지만 예수님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진실로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한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